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공식 통계 240만 명보다 10배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이 밝혔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어제 전화회견에서 지금까지 최소 2,400만 명의 미국인이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무증상 감염 사례가 많다면서 현재 집계된 코로나 감염 한 건당 또 다른 10건의 감염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헌혈과 같은 혈액 샘플 조사를 통해 이런 평가를 내렸다며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이어 미국 국민의 5에서 8%가 코로나에 감염됐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민의 92에서 95%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미 남부 텍사스주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경제활동 재개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리에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1년 안에 개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브리에수스 사무총장은 이날 유럽의회 보건위원회와의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WHO가 100개 이상의 백신 후보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후보군 중 하나는 개발 단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발에 가속이 붙는다면 시간을 두어 단종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브리에수스 총장은 이런 백신이 현실화하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 확진자가 9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961만여 명, 사망자는 49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발표한 2020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인 3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18년 연속 미 국무부에 의해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어린이 노동과 강제 동원 노역, 해외 노동자 착취 등을 일삼는 인신매매 후원국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또 북한은 자국민이 인신매매해 번 돈을 정부 운영 외의 범죄 활동 자금으로 쓴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해외 자국 노동자와 수용소의 수감자들을 재원과 정치적 압박의 도구로 삼고 있다면서 정부가 후원하는 강제 노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인신매매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의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19개 나라가 인신매매 최하위 등급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오늘 제36차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엽니다.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두 달 넘게 연기됐었습니다. 아세안 국가 정상들은 회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세안 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상들은 또 중국과 몇몇 아세안 회원국들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남중국해 내 군사화 활동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 의장국인 베트남은 남중국해 지역을 둘러싼 중국과 영토 분쟁에 휘말린 당사국 중 하나로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국 문제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공식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어제 미국의 한 싱크탱크 주최로 열린 온라인 행사에서 유럽연합의 대화 제안을 받아들였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양측의 대화에서 중국의 서방 세계에 대한 위협 등 현안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며 몇 주 후 시작될 대화를 위해 자신이 곧 유럽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 사건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반대 시위는 세대와 인종을 초월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플로이드는 앞서 지난달 25일 중서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관의 단속 과정에서 목 누르기 체포로 숨졌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종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추후 진전은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미 국무부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가 시사했습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그의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너무 신뢰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워싱턴의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북부 밤까지 황해도는 새벽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1도에서 21도, 낮 최고 19도에서 3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주고받았으며 현재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이 역효과를 내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면서 미국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에 진전을 이루는데 열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추후 진전은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We have had the we created the environment to have a productive conversation. You know, you point to Singapore and even Hanoi where it was we made clear our positions and we heard North Korean positions.
스틸웰 차관보는 25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미북 협상의 현 주소를 묻는 BOE의 질문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싱가포르와 심지어 하노이에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했고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도 들었다며 현재 공은 그들의 코트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런 논의를 할 준비가 된 상태라고 스틸웰 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다만 스틸웰 차관보는 국무부 내 북한 문제 담당자인 스티븐 비건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를 언급하며 협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역사적인 싱가포르 회담에서 설정한 목표를 외교를 통해 진전을 이루는데 여전히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한 미한 전략포럼 2020에서 사전 녹화된 화상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 U.S. remains open. to making progress through diplomacy on the goals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set at the historic.
해리스 대사는 미국은 최근 북한의 개성에서의 행동과 평양의 발언 등을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과 관여하기 위한 노력에서 동맹인 한국과 긴밀한 조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남북 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북한의 역효과를 내는 추가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미한 동맹이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As the ROK has changed and developed over the years, so too has the US-ROK alliance. Like all relationships, we have our highs and lows, but the enduring strength of our alliance.
한국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처럼 미한 동맹도 마찬가지며 다른 모든 관계처럼 미한 동맹에도 부침이 있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긴밀한 협력에서부터 대북 접근에 관한 긴밀한 조율에 이르기까지 미한 동맹의 지구력과 강인함을 날마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해리스 대사는 또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역내 반중국 경제 구상에 한국의 동참과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양질의 인프라 프로젝트 발전을 위한 정부와 민간, 시민사회 협력 구상인 블루단 네트워크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경제 번영 네트워크의 세부 내용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역내 당면한 그 어떤 안보, 경제 현안도 한국과 일본의 활발한 개입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이 그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해리스 대사는 미국과 한국이 공정하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을 위해 최고위급 수준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너무 신뢰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회고록 출간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볼튼 전 보좌관은 그레타 반 서스테렌 VOA 객원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자신의 재임 시절 미국이 대북 제재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No, that's right. But we haven't enforced them as strictly as we could either. And I think the president was much too trusting of Xi Jinping and his assurances that China was enforcing the sanctions.
볼튼 전 보좌관은 24일 그레타 반 서스테렌 VOA 객원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도 해제하지 않았다면서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제재를 엄격하게 시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과 중국이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는 그의 확언을 너무 신뢰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석유의 90%를 공급하며 이를 완전히 차단한다면 아주 작은 규모의 북한 경제가 무너지는데 중국은 그렇게 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또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대북 제재 시행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느리게 가고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성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도 아침 저녁으로 생각이 바뀐다며 이는 북한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이유의 한 부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회고록에서 밝혔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한 연합훈련 중단 결정은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당시 자신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존 켈리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 모두 그 자리에서 처음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Right. This was something that happened as we were sitting in the first summit in Singapore where the president just unprompted by anybody said to Kim Jong-un that he would cancel what he called the war games.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이른바 그가 전쟁 연습이라고 부르는 것을 취소할 것이라고 누구도 시키지 않은 말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또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도중 폼페오 장관이 볼튼 전 보좌관에게 몰래 건넨 트럼프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내용의 쪽지에 대해선 특정 발언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당시 우리가 15분에서 20분 정도 했던 논의에 대한 반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에 참여하고 싶어 했던 것 같다며 이번 책에서 그가 어떻게 3자 논의를 하고 싶어 했는지에 대해 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Well, I think he wanted to be in the summit. I describe in the book how he would have liked it to have been three-way discussions.
볼튼 전 보좌관은 이번 회고록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은 강한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억지만이 북한을 포함한 이란, 베네수엘라 같은 독재 국가 지도자의 변화를 강요할 것이라는 볼튼 전 보좌관의 완고한 입장에 기초한다는 게 워싱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마이클 오헨론 브룬킥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볼튼 전 보좌관은 경력 전반에 걸쳐 대부분 틀려왔다고 말했습니다.
It's been largely wrong throughout his career in that we don't usually see even extremist regimes that are really forced into a corner completely capitulate.
그러면서 실제로 코너로 몰린 과격분자의 정권들은 일반적으로 완전히 항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워싱턴에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펜스 부통령 등 다른 행정부 고위 인사들도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워싱턴 DC에 한국전쟁 참전 용사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이어 거수경례로 참전 용사들의 희생의 예를 표한 뒤 헌화식에 참석한 10여 명의 참전 용사들을 한 명씩 만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헌화식에는 로버트 윌키 보훈부 장관, 데이비드 버나트 내무부 장관과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도 참석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한국에서 열린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식에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I just want to say for all of those brave men and women that fought to keep communism out,
Thank you. We salute you. You're very special people.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녹화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공산주의를 막아내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 참전국을 비롯해 도움을 준 많은 분들께 우리가 합심해 이룬 성과는 실로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여러분의 승리를 축하한다고 전했습니다.
So much from the United Nations, everybody involved. It was an incredible thing that we all together did. And I just want to congratulate you on victory. Thank you.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이날 트위터에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자신의 아버지 사진을 올리며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우리는 특히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궁극적인 희생을 치렀던 사람들을 기억한다며 한국전에서 전사한 모든 영웅들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이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은 미국, 한국, 유엔군 사령부 소속의 다른 국가들에서 온 이들이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목숨을 바칠 것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며 동맹은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공통된 목표를 위해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지난 23일 한국전쟁 중 숨진 한국군 유해 147구를 한국으로 송환했던 행사 사진을 올려 군인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미국 보훈부는 25일 로버트 윌리 장관 명의로 VOA에 보낸 성명에서 70년 전 10만 명 이상의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공격했을 때 포성이 울려 퍼지면서 대한민국의 고요한 아침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군이 단호한 적에 맞서 나란히 싸웠다며 결국 3만 6천 명 이상의 미군이 목숨을 바치고 10만 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은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날이라며 그 대가를 한반도에서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 희생된 목숨으로 측정할 수 있지만 또한 우리가 한국과 맺어온 유대가 전쟁으로 맺어진 뒤 70년 동안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도 상기시켜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한국전쟁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3만 7천 명의 미군 병사들이 전사했고 6천 명 이상 실종됐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이들의 희생과 서비스를 기리고 기억한다고 전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올린 영상에서 오늘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이 영상에서 미국과 한국이 공동의 희생이라는 가치로 동맹을 형성했다며 이것이 전 세계를 재편하는 노력에 뒷받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생생한 경험담을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전선에 투입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필 셔틀러 전 중장은 처음에는 자신이 한국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정말로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We really didn't know why we were there. President Truman had gone there in the first place was to stop the drive of communism towards Japan. And that was a big mission.
셔틀러 전 중장은 25일 주한미군 전우회가 마련한 한국전 70주년 기념 참전용사와의 만남에서 당시의 심경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트루먼 대통령이 참전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공산주의가 한국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며 자신들 대부분 이를 충분히 중요한 임무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병대원으로 참전했던 살 스칼라토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향하는 함선에서 상관에게 왜 한국으로 가며 대체 한국이 어디냐고 계속 물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가보면 확실히 알게 될 것이라는 답만 돌아왔고 한국에 도착해서야 국지적 상황이 아닌 전쟁임을 직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스칼라토 씨는 자신이 겪은 첫 전투에서 적 공격을 알리는 나팔을 불자마자 곧바로 들려왔던 중공군의 후각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On the CCF tactics one night when they blew the horn and then they blew the whistle and attacked.
그 순간 배에 총상을 입었고 중공군들은 곧바로 자신을 덮쳤으며 자연스럽게 공포를 느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전쟁이 인간에게 가져다 줄 참상이 무엇인지 몰랐고 그저 한국에 있는 것이 매우 싫었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스칼라토 씨는 이후 한국의 한 마을을 정찰하면서 폭탄에 양손이 잘려나간 소년을 만났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급히 자신의 구급함을 꺼내 응급처치를 해줬지만 소년은 자신을 붙잡고 계속 비명을 질렀고 끝내 숨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시 소년의 죽음은 매우 큰 충격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When he passed away, it hit me so hard that when I returned to my area, I was sitting in the bunker and I used to pray the guardian angel.
스칼라토 씨는 소년의 수호 천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벙커에 앉을 때마다 소년을 위해 기도하면서 한국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공산주의로부터 지키고 죽은 소년이 당한 것과 같은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구해야 한다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스칼라토 씨는 현재까지도 전국 학교와 도서관을 돌면서 한국 전쟁을 알리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곳에 가든 정치인들이 한국전은 언급하지 않고 늘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만 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orld War II, Vietnam. It was never Korea. And many a times I embarrassed myself and I yelled, excuse me, sir. How about the Korean War?
자신은 그럴 때마다 당황했고 실례지만 한국전쟁은요 하고 외치곤 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자신이 한국전쟁을 알리는 목적은 단지 잊혀진 전쟁, 잊혀진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로버트 엑스트롬 씨의 딸 샤론 엑스트롬 여사는 아버지가 트럭 소리만 들어도 땅에 엎드리는 등 전쟁의 후유증으로 온 가족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국전 참전용사였던 아버지에게 표했던 존경심을 추억하며 지금은 한국에 대한 아버지의 군복무가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한국전쟁의 주요 전투였던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탈환작전, 장진호 전투에 모두 참전해 현장의 참상을 생생하게 겪은 참전용사가 있습니다. 전쟁 당시 한국인 통역장교로 미 해병대 1사단과 함께 전장을 누빈 이종현 씨입니다. 이 씨는 VOA에 장진호 전투 당시 군인들뿐 아니라 수많은 피난민이 희생됐다며 이런 비극이 절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기 6.25 한국전쟁에서 미군과 함께 싸우며 전장의 참상을 생생하게 겪은 노령의 신사가 있습니다.
이 한국전쟁이라는 것은 상당히 비극이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죽었기 때문에요. 특히 한국 사람들, 군인들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네, 이남에서도 그렇고 이병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아주 그냥 비극적인 것.
그의 이름은 올해 91살의 이종현 변호사. 한국 국군의 통역장교로 미 해병 1사단에 배속돼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탈환작전, 장진호 전투 등 한국전쟁의 기념비적 전투에 참전했던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공산국가를 위한 노예제도인데 그 자기들의 자유를 위해서 그때는 싸웠죠. 포기하고서 항복하기는 어렵죠. 그걸 싸우지 않을 수가, 반항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참 고생 많이 했고요. 너무 희생이 많았죠. 한국 사람들한테는요.
황해도 연백 출신인 이 변호사는 1950년 서울의 고려대학교 재학 시절 북한의 침공 소식을 들었습니다. 황급히 전라남도 광주의 친구 집으로 피란을 떠난 그는 미국 워싱턴에서 방송하는 VOA 뉴스를 통해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절대적이죠. 특히요. 맨날 그런 것이 보이스 받으니까요. 그것 들어가지고서 전세가 어떻게 되고 이북 군대가 어떻게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다른 것은 신용할 수가 없었고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상당히 신용도가 높았습니다. 그걸 듣고서 결국은 이민군이 전라도 쪽으로 안 내리고 하면서 대구로 와가지고서 지원을 했습니다.
북한군의 갑작스런 침공으로 방송국 등 사회 기반 시설이 파괴되자 당시 많은 한국인은 VOA 방송에 의지해 정확한 전황과 유엔군의 참전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고 이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냥 그거 없으면 그냥 정말 하나의 블라인드 됐습니다. 그거 없이는 어떻게 전쟁이 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잘 안 될 얘기겠단 말이죠. 네. 아주 아주 중요한 저희들의 인포메이션이었습니다. 인텔리전트 지적인 사람들은 많이 듣습니다.
총을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던 청년 이정현은 영어 특기자로 갑자기 육군 통역장교에 발탁됐고 한국에 도착한 미 해병 1사단에 배속돼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됩니다.
그 해병대가 우선 아시다시피 상당히 훈련된 군대입니다. 예, 장비하고 다 나가졌어요. 온 분들이 2000년 쪽에 일본하고 소위 태평양 전쟁에서 4년간 싸운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아주 잘 싸웠고요. 또 군기가 심했고요. 또 이 전쟁의 고원이 많습니다. 그 거기서 제가 같이 이렇게 고원했다는 걸 뭐 들어서는 뭐 개인적으로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미 해병대의 공헌으로 인천 상륙작전은 대성공을 거뒀고 서울로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당시의 환희를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상당히 기뻤죠. 야, 이거 서울에 다시 돌아간다. 이 싸움을 너무 잘했어요. 해병대가 인천 상륙에서 제 말씀이죠. 솔직히 말하면 피스 오브 케이크죠. 그냥 뭐 간단히 결국은 상륙할 수가 있었고 말씀이죠. 하나의 상당히 즐거움이 됐죠. 오늘. 또 서울 전문도 마찬가지요. 강견들이 왔습니다. 이제.
하지만 그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전투는 영하 3,40도의 혹한 속에서 아군보다 8배나 많은 중공군과 사투를 벌여야 했던 장진호 전투입니다. 미군은 1950년 11월 26일부터 17일 동안 중공군 12만 명의 포위망을 뚫고 퇴각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지만 적지 않은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했죠. 저 개인뿐만 아니라 또 미 해병대도 마찬가지고 또 거기에 있는 민간인들이요. 그분들도 많이 고생했어요. 그분들 특히 저 피난민들 말씀이죠. 이 그 사람들이 장진, 삼수갑산 그런 데서 한 몇천 명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두의 말씀이죠. 또 그 추운데요. 잘 것도 없고요.
게다가 중공군이 피난민들 속으로 들어가 미군을 공격했기 때문에 총을 상대에게 겨눌 수밖에 없었고 중공군의 추격을 막기 위해 수문교를 폭파하면서 흥남으로 향하던 많은 피난민의 길이 끊겨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는 겁니다.
영화에 나오는 국제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거진다가 흥남, 또 함흥 그쪽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 고생을 하지 않았죠. 그러나도 내륙에서 삼수갑산, 장진, 그 사람들은 거의 한 소리 걸려서 흥량거든 걸어오는 거죠. 그건 진짜로 그 피참한 이 행군이었는데 흥량거든 왔는데 얼마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뭐 알리지 못한 하나의 비운의 피난민들이었습니다.
아울러 부대원 300명이 중공군에 완전히 포위됐을 때 홀로 포탄이 난무하는 탄약 수송 트럭에 올라 부상병과 대원들을 살리고 산화한 윌리엄 맥클렁 상사, 시골 오두막집 소년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올리버 스미스 해병대 제1사단장의 속기사 이야기 등 장진호 전투엔 수많은 애환과 에피소드가 담겨 있다고 그는 회고했습니다. 이종현 씨는 이후 함께했던 미 예일대 출신 병사들의 추천을 받아 1954년 미 예일대 유학길에 올라 같은 학교에서 법대를 졸업한 뒤 미 변호사가 됐습니다. 특히 1967년부터 20년간 미 8군 고문 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하며 미한 동맹의 가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다음 세대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면 안 되고요. 너무 희생이 많아요. 김인간인들이요. 그렇다고 공산국가한테 손들고서 거기서 항복한 대학에는 또 어렵고요. 그거는 이 우리가 겨울을 얻었다면은 완전히 준비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이 변호사의 마지막 소원은 고향인 황해도 연백 땅을 다시 밟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70여 년째 꾸는 이 꿈을 이제 접어야 할 것 같다며 긴 분단의 비극이 평생 한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죽기 전에 한번 만나고 싶고 저 친구들, 친척들, 특히 제가 살던 시골 동네, 제가 학교 다니던 그 산골대 길들 한번 가고 싶은 뭐 소위 희망이라는 건 말할 수 없지만 말씀이죠. 가고 싶은 마음은 그야말로 정말 뭐 한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는 없잖아요. 이 감정을 지키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한이라는 것은 죽을 때에도 풀지 못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VOA 뉴스 김명곤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았습니다. VOA는 이번 주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전쟁의 의미와 시사점을 되돌아보는 기획보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잊혀진 전쟁으로도 알려진 한국전쟁을 기억하고 알리기 위한 미국 내 노력을 소개합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 한국전쟁기념관 내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벽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2,500명이 넘는 미공군과 해군, 육군 병사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부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88세 세뮤얼 필더 씨의 얼굴도 있습니다. 1952년 20살 나이에 한반도에서 미 해병대 포병부대에서 복무했던 필더 씨는 미국에 돌아온 이후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잊혀진 전쟁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When to heaven we should go. To say Peter, we will tell. Just another forgotten warrior, sir. 37개월 동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 고향에 돌아와 친구들을 만났더니 한동안 못 봤는데 어디 갔었던 거야? 라고 묻는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날 우리는 성자 베드로에게 말할 것이다. 잊혀진 전사가 또 한 명 왔다고. 한국전쟁은 미국에서 종종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 이라크전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전쟁 역사에서 그 사이에 있는 한국전은 상대적으로 덜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을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생생히 기억되고 후세에도 길이 전할 살아있는 역사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은 지난 2013년 7월 27일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의 중심인 내셔널몰 광장에서 한 연설에서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은 그들의 공로에 대해 더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그중 하나가 내셔널몰 안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관이라고 밝혔습니다. You, our veterans of Korea, deserve better. And down the decades, our nation has worked to right that wrong. 이 영구적인 기념관을 통해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영원히 간직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특히 어떤 전쟁도 잊혀져선 안 되며 어떤 참전 용사도 간과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인 2016년 10월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 용사 추모의 벽 건립에 관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인 찰스 랭글 전 하원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던 이 법에 따라 건립되는 추모의 벽에는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36,574명의 미군과 8천여 명의 카투사, 즉 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국 병사의 이름이 새겨질 예정입니다. 한국 전쟁 기념관 안에 자리할 추모의 벽 건립을 맡은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재단은 2017년부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했으며 2021년엔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재단 측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질 추모의 벽이 2022년 후반에는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모금 활동에 참여한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트래블러스 레스트 고등학교의 벨라 파월 양은 워싱턴에 기념비를 세워 이름을 새기는 일이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ir names on the monument in DC is something that means so much to them, especially with them being just older and they've longed for this for so long. And I 특히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고령화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매년 400만 명이 넘게 방문하는 한국전쟁 기념관에는 전투 현장에서 매복에 나선 19명 미군 병사의 철상, 한국전쟁에 직접 참전하거나 지원한 22개 유엔 회원국의 벽, 추모의 연못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모의 벽이 더해지면 70년 전 낯선 나라 한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미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도 한국전 참전 용사를 기리는 디지털 기념관이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기념관은 참전 미군 병사들의 영상 인터뷰와 그들이 전쟁 당시 찍은 사진, 일기,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냈던 편지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에게 한국전쟁에 대해 알리고 교육시키기 위한 한국전쟁 유산 프로젝트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이 단체는 거대 규모의 2차 세계대전과 논란이 많았던 베트남 전쟁 사이에서 발발한 한국전쟁이 미국의 교육자들과 정치인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들과 학생들, 일반 대중에게 한국전쟁의 원인과 결과, 군인들이 전장에서 직면했던 어려움, 그리고 전쟁 이후 한국이 이룬 빠른 경제성장과 탄탄한 민주화라는 큰 유산을 이해시키는 게 웹사이트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는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많은 인원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하는 행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한국전쟁 70주년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정부 산하 버지니아 전쟁 기념관은 25일 한국전쟁 압록강에서 돌아오다라는 제목의 영화를 인터넷 사회 연결망 페이스북에서 개봉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found itself again drawn into war. The Korean War, often called the Forgotten War, was the first military action conducted by the United Nations. 23분기에 이 영화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버지니아주 출신 병사 17명을 인터뷰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같은 날 민간단체인 워싱턴 DC 역사와 문화는 인터넷 간담회를 개최해 워싱턴의 한국전쟁 기념관과 한국전쟁을 설명하는 자리를 열기도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여파로 참전 용사들의 한국 방문 행사들도 취소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올드글로리 아너플라이트는 전쟁 70주년을 맞아 한국 정부와 협력해 51명 참전 용사들의 한국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해 한국 방문이 오히려 참전 용사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최 측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나아지면 한국 정부와 협의해 참전 용사들의 한국 방문을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드글로리 아너플라이트의 다이앤 맥도날드 이사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는지 한국 정부가 다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에 재방문 여부가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Really going to depend on the way things work with the CDC as well as the Korean government. 맥도날드 이사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의 헌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도 한국 방문이 가까운 장래에 꼭 성사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보내드린 기획보도, 오늘 다섯 번째 순서를 끝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 동부 버지니아주 퀀티코의 미 해병대 국립박물관에는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 등 미국이 참전했던 전쟁의 기록 유품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전시관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재현해 눈길을 끕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25 한국전에 참전한 미 7해병대 소속 조지프 오원 중위. 오원 중위는 1950년 11월 27일에서 12월 10일까지 벌어진 장진호 전투에서의 혹독한 추위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손과 발이 얼어붙어 모두 마비가 됐고 뼈끝에 사무치는 추위가 엄습했다. 어떤 해병도 이처럼 열악한 기후에서 싸워본 적이 없었다는 1해병대 소속 조종사 더글러스 윙의 기억은 이 박물관의 특별 전시실에서 재현됩니다. 한국전 전시관을 따라 들어가면 유리문을 지나게 되는데요. 문을 열자마자 관람객들은 차가운 기온과 옷깃이 떨릴 정도의 강한 바람에 놀라게 됩니다. 당시 인해전술에 나선 중공군과 싸우는 미 해병대의 모습과 주변 상황을 70년 전으로 돌려놨습니다. 미 해병대 국립박물관 그웬 아담스 홍보국장은 VOA에 중공군뿐 아니라 혹독한 추위와도 싸워야 했던 덕동리 계곡의 상황을 재현했다고 설명합니다. It was like in the frozen chosen. Which is a term that Marines use to talk about Taktong Pass. And the Marines who served there, they were the frozen chosen. Not something they necessarily wanted to be. So, 탱크와 군화 자국까지 그대로 살려놓은 바닥. 눈 덮인 덕동리 계곡에서 포화를 마주하는 병사들. 부상당한 통신병의 다리를 지압하는 모습 등 병사들의 위급한 목소리까지 겹쳐져 그야말로 전장에 있는 듯합니다. 중공군의 얼어붙은 시체 더미가 쌓여 병사들이 포탄을 피했다는 아담스 국장은 적군의 시체라도 모욕하고 싶지 않았지만 당시 상황이 그랬다고 설명합니다. 미 동부 버지니아 퀀티코에 위치한 미 해병대 국립박물관 USMC 뮤지엄은 1775년 창설된 미 해병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해병대 훈련소, 1, 2차 세계대전, 한국전, 베트남전이 주요 전시관 주제입니다. 54만 제곱미터 부지에 건물은 크기가 11,000 제곱미터의 원형 모양의 현대식으로 지어졌습니다. 미 해병대와 비영리기관인 해병대 헤리티지 재단이 공동으로 설립했고 국가 소속이지만 민간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2층 복식구조로 이루어진 박물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유리 천정으로 덮인 탁 트인 로비에 미 해병대의 커다란 전투기들이 공중과 바닥에 설치돼 가장 먼저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로비를 둘러싼 전시관들이 큰 원을 그리며 차례차례 자리잡고 있는데 한국전 전시관은 2차 세계대전 전시관 뒤로 레거시워크 복도 전시실로 이어집니다. USMC 박물관은 한국전쟁에 대해 수많은 미국인들이 적과 치열한 전쟁을 벌였으며 잊혀진 전쟁으로 알려진 한국전쟁은 냉전 시절 미국 최초의 전투였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년 동안 규모가 크게 줄어든 해병대가 부활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전 전시관은 크게 냉전, 부산 교두보, 인천과 서울, 장진호, 다른 전쟁, 포로의 운명 차례로 관람할 수 있고 전쟁 관련 내용과 사진, 무기 등 유물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전 전시관에서 관람객을 처음 맞이하는 전시물은 겨울 군복 차림의 미 해병 마네킹, 전시관 곳곳에 다양한 모습으로 설치된 병사 마네킹은 실제 한국전에 참전했던 미 해병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현실감을 더하고 있는데요. 고개를 살짝 숙인 실무 크기의 병사는 총을 어깨에 메고 서 있습니다. 눈 덮인 바닥에는 미국산 초콜릿 사탕인 루스티롤 포장지가 툭 떨어져 있습니다. 아담스 국장은 왜 사탕 껍질이 떨어져 있을까요? 라는 질문과 함께 이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당시 장진호 전투는 미 해병대가 경험한 전쟁 중 가장 추운 전투였고 음식과 무기도 모두 얼어 본부에 포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The code word for the mortar rounds that day was Tootsie Roll because they're round and so that was the code word. Well, the guy on the other end for whatever reason didn't know that that was the code word and he's thinking these guys are pinned down, they're freezing to death and they want Tootsie Rolls. The Tootsie Roll company was supplying candy to the service members at that time. So they dropped in
군사용어로 포탄을 의미했던 미국의 초콜릿 사탕 이름 투스티롤을 진짜 사탕으로 이해했던 병사의 실수로 미군은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기치 않았던 투스티롤 더미를 받은 병사들은 달콤한 초콜릿 사탕을 먹고 피곤한 전투를 버틸 수 있었다는 일화입니다. 투스티롤에 얽힌 일화를 시작으로 냉전 구간을 지나 부산 교두보로 진입하면 각종 무기들이 보입니다. 구간마다 음향과 영상, 특수 효과를 설치해 관람객들이 당시 상황을 간접 체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인천 구간을 설명하는 아담스 홍보국장은 특별히 설치된 철제 구조물을 밟고 올라섭니다.
When this exhibit first starts up, you feel the floor rumbling under you? It's to give our visitors kind of an idea of what it would have felt like. They're watching the video, they're feeling the floor rumbling under them. So that it makes it a little more real.
이 구조물은 동영상 자료 앞에 설치되는데요. 아담스 국장은 바닥에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관람객들은 소리와 영상을 보고 들으며 전쟁을 조금 실감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인천 상륙작전 당시 미 해병대가 사다리를 타고 방파제를 올라가는 유명한 사진도 관람객들에게는 반가운 전시물입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전쟁 영웅 발도메르 로페즈 중위에 대해 설명하는 아담스 홍보국장.
Baldomero Lopez, this is his uniform and he received the Medal of Honor for his actions at Incheon. So we're able to tell his story by showing his uniform.
로페즈 중위의 군복이며 그가 이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명예훈장을 받았다는 설명인데요. 이를 통해 그가 전쟁에서 한 일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미 해병대 로페즈 중위는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에서 부대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수류탄을 감싸 25세 나이로 전사했습니다. 인천과 연결된 서울의 전투에는 실물 크기의 탱크가 전시실 한켠을 가득 채웁니다. 북한 김일성 주석과 옛소련의 조지프 스탈린 사진이 내걸린 서울 시내에 연합군의 탱크가 밀고 들어가는 상황을 재현한 겁니다. 그 밖에 포로들을 수용했던 이동용 나무 밀실, 그리고 사람이 아닌 동물이 한국전쟁에서 세운 공로로 훈장을 받은 얘기도 눈길을 끕니다. 서전 레클레스라는 이름의 말은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장에서 무거운 탄약을 운반하는 등 공을 세웠습니다. 이 말은 공식적으로 군사 계급을 보유한 유일한 동물이면서 두 개의 퍼플하트 훈장을 받았습니다. 포로의 운명을 상징하는 나무로 만든 밀실에 대해 박물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약 7,200명의 미국인이 한국에서 포로가 됐고 그중 221명은 해병대였으며 이 중 27명이 공산주의자 손에 사망했다. USMC 훈련 없이는 결코 살지 못했을 것이다. 살아남은 해병대원은 모두 집으로 돌아왔다. 박물관 기록에 따르면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전쟁에 투입된 미 해병은 총 13만 명, 전장에서 사망한 3,321명을 포함해 부상 후 혹은 실종이나 포로가 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를 합해 총 4,268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2만 3,744명입니다. 10년 넘게 이 박물관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아담스 국장은 아버지가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이면서 자신도 미 해병대에 복무했던 백인 여성입니다. 아담스 국장은 매년 42만 명의 관람객들이 박물관을 찾고 있다면서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지난 지금 오래전에 벌어진 전쟁을 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The lives that were lost, the lives that were changed forever during that war. Because I believe it was Churchill that said, if we forget the mistakes or forget our past, we're doomed to repeat those same things in the future. And so I think that what's special about
사람들의 삶이 전쟁에서의 사망으로 영원히 바뀌었고 처칠 영국 총리의 말대로 만약 우리가 실수나 과거를 잊어버린다면 같은 일이 미래에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 해병대 박물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임시 휴관 중이지만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과 음성 해설이 들어간 비대면 버추얼 관람이 가능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북한이 대남 군사 행동 계획을 보류한 가운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 공존과 상생을 추구하는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할 의사를 피력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25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한국전쟁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군은 어떤 위협도 막아낼 힘이 있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강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굳건한 미한 동맹 위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군 총참모부가 한국에 대한 대적행위 차원에서 4개 군사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가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7기 5차 당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이에 대한 보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나온 겁니다. 북한의 군사행동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군사적 도발을 비롯해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일단 한반도 긴장 상황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선회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영토 수호 의지를 통해 우회적으로 추가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전쟁 반대와 남북 간 평화 공존을 강조했습니다.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최고 지도자를 공격하는 내용의 일부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 차원의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이제 그 얘기도요. 결국 이제 삐라 얘기입니다. 대북전단은 북한 체제 전복이거든요. 목표가. 때문에 그 부분을 우회적으로 언급을 했다. 결국 향후에 북한이 우려하는 행동은 자제하는 쪽으로, 제어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메시지가 전해진 것 같고요.
문 대통령은 통일을 말하기 위해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며 북한이 태도를 바꿀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라며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기념사가 북한이 한국 정부의 차후 태도와 행동을 지켜보겠다고 엄포를 놓은 데 대해 원칙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군사행동 보류를 발표하면서 앞서 24일 밤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의 이후 태도와 행동에 따라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점쳐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내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북한의 대남공세에도 협력지향에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공존을 강조하는 것은 기존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 이러한 기조는 향후 통일부 인사나 외교안보 인사 교체 등에 반영되면서 새로운 정책 변화보다는 기존의 대화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 예상된다. 사실 메시지 자체는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고 봐요.
신 센터장은 그러나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북한에 제시하기까지는 국제사회와의 조율이 필요하고 내부적으로는 공석인 통일부 장관 자리를 먼저 채워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문제로 대남 비방 담화를 낸 이후 남북 간 모든 연락 채널 차단,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4.27 판문점 합의를 파기하는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한 외교당국 간 대북정책 협력체인 미한 워킹그룹을 4대 외교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의 국제사회 대북제재 대우이탈과 남북 합의 이행 등을 압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을 또다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국무부는 18년 연속으로 북한을 이같이 지정하면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인신매매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25일 발표한 2020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인 3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18년 연속 미 국무부에 의해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어린이 노동과 강제 동원 노역, 해외 노동자 착취 등을 일삼는 인신매매 후원국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북한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 관리들이 지속적으로 인신매매에 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은 자국민이 인신매매해 번 돈을 정부 운영 외에 범죄활동 자금으로 쓴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해외 자국 노동자와 수용소 내 수감자들을 재원과 정치적 압박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정부가 후원하는 강제 노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인신매매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정부의 존재 이유는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이지 짓밟기 위해서가 아니라면서 미국은 자국민을 인신매매와 같은 탄압하에 놓는 정책이 있거나 행태를 보이는 어떤 정부라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해외 노동자들이 2019년 말까지 북한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일부 국가에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도 중국과 러시아엔 북한 노동자들이 남아있거나 새로 추가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내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범들에게 노출돼 있다면서 탈북 여성, 심지어 소녀들이 집장촌에 팔려가거나 강제결혼을 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 당국이 이런 탈북 여성들을 북한에 송환하는 것 외에 다른 법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무부의 올해 보고서에선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19개 나라가 인신매매 최하위 등급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45년 6월 26일 세계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유엔 국제연합 헌장이 탄생합니다. 1945년 6월 26일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모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소련 등 50여 개국 대표들이 국제연합 헌장에 서명합니다. 이로써 국제연합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됐던 국제연맹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날 서명된 유엔 헌장에는 국제연합의 목표와 활동 방향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유엔 헌장은 인류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1945년 10월 24일 29개 나라 대표들이 유엔 헌장을 비준하면서 국제연합, 유엔이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매년 수많은 결의안이 제출되고 채택됩니다. 그 가운데는 역사를 바꾼 것으로 평가받는 의미 있는 결의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유엔 총회 결의 가운데 하나는 1948년 12월 제3차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세상의 모든 인간과 국가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인권 존중의 기준을 보인 선언입니다. 세계 약 250여 개 언어로 번역돼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권선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제연합, 유엔은 2001년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1943년 6월 26일 혈액을 ABO식으로 분류하는 법을 개발한 오스트리아의 생물학자, 혈액형의 아버지 칼 란트슈타이너가 75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68년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태어난 란트슈타이너는 대학에서 약학과 의학, 화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빈 의과대학의 조교로 일하면서 혈액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수혈을 받은 뒤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혈액형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란트슈타이너는 수혈로 인한 사망을 막기 위한 연구에 착수합니다. 4년여 동안의 연구 끝에 란트슈타이너는 1901년 A, B, O 이 세 가지 형태의 혈액형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란트슈타이너의 연구 결과 수혈로 인한 사망률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란트슈타이너는 ABO식 혈액형을 발견한 공로로 1930년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란트슈타이너는 이후에도 계속 연구 활동에 힘쓰다가 1943년 6월 26일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민주사회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My name is Soraya Nadia McDonald. I am the culture.
제 이름은 소라야 맥도날드입니다. 흑인 매체 언디피리드의 고정 필진으로 참가하고 있고요.
My name is Yeonhun Kochung. I'm mostly writing about immigration.
저는 니콜 챙입니다. 이민 문제를 비롯한 소수계 사회 현안을 주로 다룹니다.
My name is Christine Ha, Arts and Culture Editor.
제 이름은 크리스틴 하입니다. 예술 문화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부터 문화, 이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뛰고 있는 여성 언론인들. 여성으로서 보이지 않는 벽에 맞서며 진실 전달에 힘쓰는 이들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여성 언론인 대담, 매주 수요일 오후와 목요일 오전에 찾아갑니다.